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큰 폭풍, 이 광풍이 몰아쳐서 침몰할 위기에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 호수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평생을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역부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서 한계 상황에 도착을 하면 손을 놓아버리죠. 정신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죽을 것 같은 광풍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3절 말씀에 행선할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침몰의 위기에 물이 막 배 위에 올라오고 위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길은 22절 말씀을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띄웠는데 이 광풍이 몰아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바로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흉년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고 너 자체가 복이야. 내가 너의 책임자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에 흉년이 심하게 임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성경의 공식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복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좌우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복이다. 이렇게 연결이 딱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봉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을 해서 보면 고난은 복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전혀 오지 않고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린 애기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은 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런 풍랑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염려나 걱정은 전혀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24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여 주여 두 번 언급을 한 것은 지금 너무나 다급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 참 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깨워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의 습관으로 형성을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이 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잘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랫동안 참을 수도 있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결을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호수가 잔잔해졌죠. 그리고는 그 물결을 광풍을 꾸짖으셨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잘 깨웠구나 나를 잘 불렀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중을 하셨죠. 무슨 꾸중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했던 그 행동은 꾸중을 들어야 될 야단을 맞아야 될 정도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인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깨우며 구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믿음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조건을 내걸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 붙들어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과 믿음은 같은 선상에 두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잤다면은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배가 침몰했을 것 같습니까? 침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은 절대로 비참하게 그렇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부모가 있다. 너에게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하면은 정답은 예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만약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배가 파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호통 속에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할 것 같으냐? 너희가 소중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할 것 같으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파선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흉패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흉패는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12개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총 12개를 이렇게 가슴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 흉패에 있는 보석 12개에다가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입니다. 르우벤을 비롯해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딱 부착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슴은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기록을 한 보석이 가슴 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은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를 대표한 사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 내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진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는 12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으로 박혀져 있다면 곧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넣은 그 보석으로 우리를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보석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만한 보석이라고요? 이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르우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사람이 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르우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딱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형제 탄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다 그 형제들 아닙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로 악한 존재들이 그 두 장자와 차자였죠. 심지어는 그의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다 이름을 거기다가 보석에다가 새겨서 넣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살육전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복수전을 벌렸죠. 세겜읍 그 성읍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인 있을 수 없는 살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에 시므온의 이름을 기록을 하시고 레위의 이름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들이 내 보석이라고 내 자랑이라고 가슴에 품은 것은 곧 자랑이고 사랑이고 내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제약투성이었던 이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이들을 갈고 닦으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고 진짜 보석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슴에 부착을 하신 겁니다. 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으로 달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르우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레위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시므온도 유다도 존귀하게 그리고 나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도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꼭 품으시면서 너는 내 가슴에 있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내가 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처럼 흙탕물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옛 성품을 가지고 이전에 하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석은 빛나야 되는 겁니다. 보석은 보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도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깨끗한 빛나는 보석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어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속을 줄 알시면서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것이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부모는 속아주어야 돼요. 알면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어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되고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 일화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찬석 교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죠.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은 이 박찬서 이 자녀를 자신들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은 68등, 8명 중에서 68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였죠.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이 부모님이 나를 대구에까지, 이곳까지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모님 마음에 너무 큰 상심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성적표를 손을 좀 봤죠. 68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살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1등이라고 그렇게 하필만 20등 이렇게 써주면 모르겠는데 1등으로 고쳐가지고 부모님께 성적표를 딱 드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친지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7년 후에 그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되었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던 그가, 이 박찬석 교수가 그의 아들이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에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사건을, 중학교 1학년 성적표 사건을 이제 시골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마, 고마해라. 아, 듣는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성적을 위조한 것을 부모님은 다 알죠. 그 성적표 모르겠습니까? 전화 걸어봐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자식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그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대우를 했더니 아들의 장래가 열린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근데 나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빛나는 보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야, 내가 네 이름을 내 보석에 새겼다. 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보석이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속이면서 살 수 없고 이전의 옛 성품처럼 살 수 없고 그래서 진짜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달려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내가 어찌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식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품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낙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도 나도 남을 존귀하게 대우시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비추는 밝게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와 같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좀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